지난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와 질서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잡았는데, 지난주와 오늘까지의 설교를 창조와 질서라고 하는 작은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행위 가운데에서 질서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확증을 하시는 거죠. 인도스를 하는 거죠. 마치 인스펙션 받는 것처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만족한 그런 모습이셨고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시는, 그렇게 구분하시는 일들이 있으셨고, 또 인간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낮이라 부르고 밤이라 부르고 바다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던 그것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천체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시간을 나누시고 그리고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특징에 가장 중요하고 맨 마지막 건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창조의 과정 안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질서에 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주보의 요약란에도 보면 1번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창조 직전의 모습에 관한 건데, 저의 눈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2절 말씀이에요. 그 2절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여기에 저의 눈길을 이제 사로잡게 했던 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이 창조의 기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창조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그리고 흑암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 우리가 에스크로 사인도 다 마치고 처음 여기 와서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깜깜했지요. 빛이 없어갖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선 이렇게 안을 비치면서 그냥 스마트폰 켜갖고 들어오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했을 때 벽도 없었고 바닥도 없었고 천정도 없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사업체가 들어왔다면 다르게 만들고 사업을 했을 거라는 거죠. 마치 그 창조의 직전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절대로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 만들고 짐승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이 그냥 끝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좀 쉽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쉽게 얘기합시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고 시작을 할게요.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원, 구속, redemption, salvation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선상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아, there was a nothing, it's an emptiness. 그것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하고 그리고 darkness, 아주 어두움이 깔려져 있는 그 모습은 무언가를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we need Christ.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We need salvation because of this.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의 주보에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때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면 구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때로는 신약을 찾아보기도 하고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면 때로는 구약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뜻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대머리셨을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이사야서를 가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다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입니다. 34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He shall stretch the line of confusion over it and the plumb line of emptiness. 이 모습은 여기에 지금 공허라고 하는 단어와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나타낼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에 모든 나라에 심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인간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혼란의 줄이 있고 공허의 추가 들이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이 내려치게 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인데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I looked on the earth and behold it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to the heaven and they had no light. 빛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혼돈해요. 땅이 막 혼돈하고 공허해요. 하늘에는 빛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단어를 지금 이 문구를 왜 쓰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종말 그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하게 there was a nothing 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타나서 그 심판대에 모든 나라를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의 상태는 마치 창조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 1장 2절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잃어버려지는구나 I'll be nothing and confusion emptiness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혼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깡통이다라는 말이에요. 속되다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가 뭔가 하면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을 향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장 2절부터 쭉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인간의 모습은 절망의 상태였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백성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말이 아주 무서워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탄대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그리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그와 같이 마지막 심판때에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 들을 때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인간이 우상을 섬길 때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라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요? 절망적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혼돈의 상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새벽기도 했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3분의 1을 남겨두셨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아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뭔가 하면 바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4일째 가서는 빛을 주관하게 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만드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빛과 함께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이 온 우주에 마지막 종말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큼은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lift it up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상실한 인간의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지요.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쓸 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텐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물 혹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써서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했던 바로 그 새 피조물 아니 그냥 새 생명을 얻었다 이래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옛날에 한 번 큰 피조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사하면서 이제 전화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흔교회 있어요? 새교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벌써 어저께부터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흔교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흔 피조물과 새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새 피조물을 되려면 조건은 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과거의 그대로의 피조물이에요. 과거 그대로의 피조물은 어디 가운데 있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구약성경 계속해서 이 darkness라고 하는 단어, 어두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어두움과 빛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 목사님 무슨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빛 안에 있고 또 감사한 것은 빛이 진짜 빛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다시요. 우리는 빛 안에 있고 그 빛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크게 놓고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죠.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놓고 볼 때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흑암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쫙 펼쳐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한나가 여러분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서러움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내가 아기가 없어서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엘리가 처음에는 너 술 취했냐 낮술했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얘기요? 이제 우리 알아요. 이제 다 아니까 죽냐 끊고 일단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서 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들은 어디 있다고요?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들은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완전히 커튼으로 빛 못 들어오게 차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실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창문이에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동서남북으로라면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전 예배 시간에는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나 뭐 안 해도 되겠다 싶었지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덜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롤러쉐이드를 주문을 했어요. 롤러쉐이드를 주문하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차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똘똘똘 말려갖고 올라갔다가 똘똘똘 말려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크게, 뭐, 거기에 패브릭이 뭐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있느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것들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건데, 저희는 빛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했어요. 근데 빛이 안 들어오는 것을 그, 업자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black out. 완전히 차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시공을 하면 뭐 조금씩 들어오기는 해요. 또 이 창문 틀이 사이즈가요. 위하고 아래하고 중간이 다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 나온대요. 그런 얘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black out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악인들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빛 하나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깜깜한 속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망한,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음에 표현이 재밌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으로 내쫓겼는데 밖이 환한 게 아니라 밖이 어두운 거예요. 밖이 왜 어두워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두움입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겹겹이 쌉니다. 겹겹이 싸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촛대가 있는 거죠. 등대가 있고 촛등대가 있고 거기에 초들이 꽂아져 있고 그것으로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쨍쨍 뜨을 때는 밝기도 환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밝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밝은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쫓겨나면 어둠 가운데로 내 쫓기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디로 쫓겨납니까? 어둠으로 쫓겨난 겁니다. 아니냐 바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인간을 표현하기를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장 19절인데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오기는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어두움보다 세상을 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빛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 잠잘 때 불 끄면 다 못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빛을 사랑하십니까? 어둠을 사랑하십니까?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 빛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빛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어두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 가보는 거예요. 맛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맛보러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죄악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두움에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막을 우리 스스로 찢고 뜯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장막,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어두운 방을 깨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를 깨부시고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콧물 범벅이가 되면서 회심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은 세상과 세상 나라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표현하는 이 세상과 세상 나라는 미국, 대한민국 뭐 이런 어떤 특정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세상 나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저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아데미라고 하는 큰 신상이 있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데 관영하고 있는 아주 활발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조그맣게 모여있는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칼로 쳐 죽여라. 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 저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그냥 몸을내 암살단을 조직해가고 다 죽여라. 그렇게 편지 안 했어요. 뭐라고 편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상대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모든 사람들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칼 들고 총 들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랬었지요. 마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공허함과 혼돈함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창조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